예수님은 나는요 모든 문제 할렐루야. 우리는 새해가 두 번 있어가지고 그러지만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 중인데요.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원단 메시지를 받고 밤에는 성우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에 대한 방향을 우리가 다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마가복음 14장을 순서대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날 밤부터 십자가신 당일 새벽까지의 일들을 기록한 장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복음 누리는 깊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성찬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 번째 주일이라서 성찬 순서가 있는 날입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몸소 행하시면서 사실 직접 예수님이 제정하신 제도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하면서 날을 기념하라고 명령해 주신 그런 제도입니다. 이 귀한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과 피를 묵상하면서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찬을 통해서 복음 가진 우리가 한 몸, 한 피를 받은 복음 공동체임을 확인하면서 원내스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립시다. 종교 개혁자들은요,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찬양과 기도와 말씀 그리고 헌신과 성찬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임하시는 응답을 누리고 예배를 몸으로 체험하는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음과 몸 전부를 다 쏟아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보답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몸으로 예배를 누리면서 한 해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 묵상할 주제는요,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을 묵상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행적을 볼 수 있는데 성찬을 행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히셨고 또 공회 앞에서 서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또다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가 복음을 삶으로 체험하라는 주제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셨는지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속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대속이라는 말은요, 대신 갚아준다는 말이잖아요. 성찬 때 나누는 떡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찌르신 몸을 의미합니다. 마시는 잔은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쏟아내신 물과 피를 의미합니다. 그냥 피가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기를 언약의 피라고, 이미 약속된 피다 그 말이죠. 그 약속된 것이 성취되는 순간이다 그런 말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흘리신 자기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 기념하는 것이 성찬의 떡과 잔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살이 찢기는 고난을 당하셨음을 우리가 경험하고요. 느끼면서 진정한 감사를 주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때 복음이 나의 살이 되고 이 잔을 마실 때 복음이 나의 피 속에 흘러가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몸으로 희생제물을 삼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149장 작가의 고백에 의하면은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그랬잖아요.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나도 내 몸을 주께 드려서 제물로 삼겠다고 그런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성찬을 마치면 후에요. 찬송하면서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때 다 도망갔어요.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밤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할 수 있다면 이 마셔야 하는 잔을 내게서 제발 좀 옮겨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주님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14장 36절에 말씀했잖아요.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결국 그 잔을 받을 것을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어떤 학자는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두 번 지셨다고. 첫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영적으로 지셨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다음날 십자가를 실제로 지셨다. 이게 두 번 지셨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잠자고 있는 지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 어떻게 기도 속에서 깨어있어야 할 것을 끝까지 보여주셨잖아요. 예, 사실은 그 전날 엄청난 건 토론과 논쟁을 했기 때문에 주님도 엄청 피곤하셨고 지자들도 피곤했어요. 그런데 지자들은 그 밤에 잤잖아요. 근데 주님은 깨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치 그 막 땀방울이 떨어지는데요.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두두두두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 그날 그 땅이 엄청 더운데 땀나는 건 뭐 정상이겠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그 땅은 그렇게 여러분 말씀대로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낮에는 40도, 43도 뭐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지만 저녁이 되고 해가 이렇게 넘어가면요. 갑자기 20도, 15도로 막 떨어집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게 차이가 20도 이상 나기 때문에요.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옷 입고 다니는 보면 뭘 덕지덕지 막 쓰고 머리다 쓰고 막 이러잖아요. 습기가 너무 날라 몸에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요, 그걸 입을 삼아요. 너무 추우니까, 여러분, 갑자기 영하 8도가 영상 8도인데 얼어 죽는다니까요. 40도 되다 갑자기 뚝 8도가 되어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게 기후 변화가 있는 곳이에요. 김세진 목사님이 한번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성지에 가가지고 겟세마네 동산 갔대요. 우리 주님이 도무지 어떻게 기도하셨길래 그렇게 땀방울이 땅에 막 핏방울 떨어지게 막 하셨을까? 이게 자기도 저녁쯤 해가 어스름하게 이제 해가 넘어가는데 어느 바위에 좀 넓적한 바위가 있어 그 엎드려가지고 자기도 한번 간절히 기도해 봤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암만 소리 지르고 막 열서도 땀이 비치질 않더래.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니까요. 그만큼 주님은 절실하게 생을 걸고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성찬을 받을 때 그때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정말 몸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잡힌 후에는 공회 앞에 섰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주님이요. 죄인에게 재판을 받으신 거예요. 정말 거꾸로 된 거죠. 주님이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주님을 심판하게 됐죠. 거짓 증인들까지 세웠는데도 아무런 혐의를 찾아낼 수가 없어서 자기들끼리 막 갈팡질팡하다가 억지로 죄목을 더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자들 앞에서 수치와 모욕을 다 주님은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나 개인을 위해서는 대신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는 대표하셔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 재판, 그 정죄, 그 수치와 모욕, 조롱도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해서 떠났던 우리가 내가 당해야 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시고 대표하셔서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친히 그 자리에 서셔서 아무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다 당하셨던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치신 것을 이걸 대속이라고 그럽니다. 이 대속의 결과 나의 죄가 예수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된 것입니다. 바꾼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나에게 주시려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손바닥으로 맞으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오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내 새 생명 주셔서 이 한 해를 다시 시작합니다 하는 감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내 삶의 각인 뿌리 체질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이 설명하고 있는 시간을 찬찬히 살펴보면은 주님은 세상을 살리시려고 치열한 싸움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주님을 돕지 못하고 실패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분명히 고난에 대해서 주님이 예고하셨지만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고요.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제자들은 도망갔으며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씩이나 여종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문제와 위기 앞에서 제자들은 완전히 실패해버린 겁니다. 행여 우리도 이렇게 좋을 때는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 사람 실패했구나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도 갑자기 위기가 당하면 우리도 똑같이 이 제자들처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새 힘 주실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았던 그들 자신의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말씀을 받았는데도 이것이 분명히 언약으로 붙잡혀지지 않고 기도를 부탁했지만 받았지만은 기도하지 않다가 이유가 깊이 깨달아지지 않았으니까 자신의 육신과 연약함을 넘어서지를 못했던 겁니다. 각인뿌리 체질 속에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들어 있었으니까 육신적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복음이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되지 않으면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일단 위기가 오면은요 다 뽀록 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서 완전히 실패에 빠졌던 제자들이 불과 40일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거기 사람들은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이유가 없이 모였어요. 아니면 조건이 없었단 말이죠. 목숨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거기 가면 죽어요. 거기 가면 잡히면 죽는다니까요. 구금될 수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쫓겨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은 없었어요. 재산에 대한 아까움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이 발각되면 종교 재판에 넘어가게 되는데 예수님을 처형한 유대인들이 제자들도 죽이려고 찾고 있는데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 모였다고 말이죠. 이 사실을 모르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죽어야 되겠다고 간 것도 아닙니다. 죽어도 상관없을 만큼 이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결론이 제대로 났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아, 그 사람 아직 복음의 결론 안 났구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복음의 결론 안 난 사람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언제 실수할지 모릅니다. 언제 실패할지 모른다니까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참사랑 가족들은 오늘 이 시간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결론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부싸움 하다가도 여보 그리스도 그러면 끝나버려야 돼. 사실로 그 그리스도란 말 선포될 때 상대방의 그 마음속의 역사는 악령이 무너진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있으면 어떤 일 당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나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변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복음은 삶으로 체험하고 그 복음에 집중하면서 각인 뿌리 체질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번에 집사람이 미국에 그 딸내 집에 갔다 왔는데 저하고 나이가 같은 어느 목사님 부부를 만났대요. 식사 대접을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아이고 이 양반이 너무 성질이 급해가지고 목사지만은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말 듣더니 미안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내가 사실은 못 돼가지고 집사람 고생을 너무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더래요. 근데 그 사모님이 다시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양반이, 그러니까 목사님 뭐 하는 얘기예요. 이 복음 만난 다음에 다락방을 한 후에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 성질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잘해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결론 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해결받아요. 여러분이 무슨 일 생기고 자꾸 마음이 갔다 왔다 왔다 갔다 하고 갈팡질팡하고 이러면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난 줄 아시면 돼요. 그리스도 결론 난 사람은 어디 있어도 괜찮고 무엇을 해도 괜찮고 어떤 경우 만나도 괜찮아요. 아멘. 예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 계신 곳 없잖아요.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그분 바라보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참사랑 가족들 정말 그리스도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만난 후에 예수님을 알고부터 어제 찬양했잖아요. 새 사람 되었다고. 복된 노래도 부르게 됐다고. 사랑을 알게, 참사랑을 알게 되고 참사랑을 받았고 예수님 알고부터 참희망도 가지게 되었고 참소망을 가지게 됐다. 내 갈 길도 알게 되었고 내 할 일이 무엇인가도 알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 참사랑 가족들의 삶 속에 주님 만난 삶으로 체험한 그런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가복음 그 14장 이후에요. 제자들은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완전히 체험한 거예요. 봤잖아요. 또 그 사람들은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자기 삶으로 복음의 내용을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40일 동안 감람산 현장에서 집중 훈련을 받은 거죠. 리피도 한 거죠. 그동안 주님이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셨던 그 모든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쫙 이렇게 재정리해 주신 거죠. 그게 40일이에요. 그런 집중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리고 훈련은 뭐죠? 반복이에요. 군대 갔다 오신 남자들은 다 알아요. 처음에 가면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우로 가, 좌로 가, 그걸요, 제대할 때까지 해요. 근데 제대한 사람들은 안 틀려요. 제대로 합니다. 그때쯤 되면요, 숙달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원남 메시지 들었잖아요. 이제까지 한 메시지를 또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되지 않아요. 시대적인 메시지라 그러면서 또 받았잖아요. 수없이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반복의 명수라. 우리 목사들의 약점이 뭐냐면은 반복하면 이제 내가 이제 준비 안 한 목사가 되고 설교 준비 안 하고 또 반복했다 해서 굉장히 양심에 가책받아요. 그런데 이분은 처음 한 것처럼 하잖아요. 한 번도 안 한 거 처음 한 것처럼. 그분이 예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여기 와서 37년 동안 내 예화를 두고 뭐 설교를 들은 분도 있어요. 아, 저 말 또 하는구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그런 분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려운데 이분은 그것도 설교자들이 다 앉았는데도 하나도 나란도 불키지 않고 그냥 뭐 처음 한 것처럼 막 해요. 그런데 또 은혜가 돼요. 희한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놀래요. 부산 그 은행에 다니던 30살이 넘은 그 노처녀 그 얘기를요, 난 한 30번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하려고 그러면 좀 양심에 가책되거든요. 그렇게 뭐 책도 안 읽고 그렇게 예화가 없냐, 이렇게 여길까 봐가지고. 근데 그거 아니에요. 훈련은 반복입니다. 그때가 얼마나 그 사건을 통해서 충격을 받았는지 아,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해 두고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절대로 보호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시간표가 되면 다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또 새로운 얘기처럼 한다니까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늘 편안해요. 말씀 들으면 또 은혜되고 또 행복하고. 할렐루야. 예, 복음 체험과 복음 집중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면 마가 다락방의 제자들과 같이 완전히 변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체험을 금년 한 해 동안 계속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체험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체험한 복음에 완전히 집중하고요. 복음에 몰입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복음 받은 자들이 행복했던 그 행복을, 그 누림을 우리도 누려보고 증인되자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넉넉히 후대를 살리고 교회와 시대를 살릴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우리가 더 그 일에 정진하도록 하십시다. 말씀을 마치자면 주님은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었잖아요. 삶 속에서 복음을 체험하고 여기에 집중한 제자들은요,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제자들이었잖아요. 처음에 제자들이 안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세계를 그들이 나가서 살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2017년을 시작하면서 이번 주에 우리가 두 가지 실천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게 첫 번째 뭐냐면 복음을 한번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한번 체험해보자는 겁니다. 복음을 정말로 체험하도록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삶으로 체험하고 현장 말씀 운동을 통해서 복음을 삶 속에서 체험하도록 올해는 정말 결단하고 공예배와 현장 운동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그러려면요, 내가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되는 분을 한번 따라다녀 봐요. 되는 분을. 전도가 되는 분, 기도가 되는, 응답을 받고 있는 분, 그리고 복음을 확립한 분, 따라가 보면은 여러분이 보게 돼요. 몸으로 체험하게 된다고. 아, 기도가 정말 응답되네. 말씀이 정말 성취되네. 죽었던 영혼이 정말 살아나네. 저 얼굴이 완전히 죽은 얼굴, 마귀 잡힌 얼굴이었는데 그 얼굴이 환하게 변하는 모습을 그 진짜 보게 된다, 현장에서요. 그러고 나면요, 아, 주님이, 예수님이 정말 나의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걸 체험해버리면 그 다음에 삶이요, 내가 노력해서 변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로. 할렐루야. 그래서 2017년은 어려운 해지만은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주시는 축복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체험은 무슨 체험이냐면 집중 한번 해봅시다. 어제 받은 신년 메시지와 오늘 말씀까지 붙잡고 이번 주에 한번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의 흐름에 집중하면서 집중적으로 한번 주님을 바라봐 보세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근본을 한번 변화를 체험하게 되면요. 내 자신과 함께 후대에게 각인된 뿌리 체질을 치유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체험해 봐야 돼요. 집중을 한번 하다가. 정말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2017년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체험하시고 복음에 집중하다가 정말 치유받고 정말 누림을 누려보고 정말 증인되는 그런 증거를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변했어요. 내 삶에 주님이 오신 이후로 나는 변했어요. 정말 실제적인 증거를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증인 될 수 있는 거예요. 날 보세요. 옆에 사람이 다 보고 있거든요. 직장이 다 보고 있거든요. 어느 날 달라졌거든요. 그거를 체험하는 축복이 있어라 이 말이죠. 이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변화시키면 이 응답을 가지고 2017년을 최고로 복되게 살게 되고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삶으로 체험해야 할 복음을 정말로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해 두었다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하신 주의 명령을 우리가 삶으로 몸으로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종이 마가복음 이제 14장을 잠깐 묵상하였습니다.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삶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현장에서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은 체험이라고 말했는데 증거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증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게 하여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